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만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세 번을 지키세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유월절 지키는 것이 한번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공생애를 3년을 더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지난 수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하늘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그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유대 지방이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북쪽이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죠. 우리 탈라시가 플로리다에 있듯이요.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오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침례를 또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여러분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남자분이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 아내 되는 집사님들이나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표로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준비했습니다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요한이 침례를 줬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3장 23절,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마름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자, 이 짧은 두절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구약,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오신, 메시아의 사역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표하던 것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침례 요한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죠. 오늘 근데 그것이 구약이 이제 신약이 등장을 하면서 구약이 뒤로 물러나고 신약이 등장을 하는,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세대를 관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인데, 세상은 이것을 그렇게 안 봅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은 그것을 경쟁의 구도로 끌고 갑니다. 경쟁의 구도로. 그래서 우리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옥에 갇혀요. 거기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그 모략으로 요한이 죽게 됩니다. 옥에 갇힌다는 것은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직 침례 요한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세상에서는 어떠한 시각이 생겨났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선민사상. 자기들이 선민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틀렸다는 것이고, 그렇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면서 마치 우리 몸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몸에 때가 붙듯이 이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돌아오면은 늘 씻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결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받았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침례를 들어오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때 어떤 의식을 했냐면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아기들이 먹는 젖을 줬어요. 너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지어 랍비들의 그런 그게 보면은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그 모든 관계를 다 이제 없어지고 뭐 동생, 심지어 어머니하고도 결혼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이,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침례를 주냐면은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들이 나는 선민이야 생각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꿈 깨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나와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심지어 누가 침례를 받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세리들. 왜? 그때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 포악한 군인들이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죠. 그죠? 침례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예, 회개의 증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는 아주 그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고 요한 하면은 침례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유대 땅,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까지도 이 요한의 침례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걸 가지고 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우리가 이 내용이 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그 당시까지 침례 요한이 대세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여러분 정치인들 아시죠?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죠? 지지율을 먹고 살죠. 맞습니까? 연예인들은 뭘 먹고 살죠? 인기를. 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답이 되군요. 자, 다시 연예인은 무엇을 먹고 살죠? 인기를.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죠? 지지율.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정치인들이 정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연예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기 때문에 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이 말이죠. 너 한물 갔어. 너 한물 갔어. 그래서 수많은 인기를 누렸고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질 때 이 땅에서 목숨도 끊어버리잖아요. 네, 참 안 됐습니다. 땅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시각. 오늘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요한을 향하여서 너 하물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침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침례해줬던 자가 이제 침례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요한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위기, 핍박이 많을 때입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죠. 막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가지고 눈물로 눈물 흘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강했어요. 유혹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바로 섭섭할 때입니다. 섭섭할 때. 심지어는 이 섭섭함 전연까지 돼요.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나서 하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일로 섭섭함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내 남편이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몰라주고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요한에게 이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거죠. 세상이 요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너 섭섭하지? 너 섭섭하지?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은 사실 우리는 회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이 하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 평면 가운데서 내가 한번 붙어보자. 너 섭섭하잖아.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넷스윙하고 씨름하려고 침례 요한을 이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달려들잖아요. 한번 우리 여기 사각의 길에서 링에서 한번 엉켜보자고. 자, 근데 그때 요한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세상은 땅의 것을 가지고 공격해오죠. 너 섭섭하잖아. 너 없잖아. 누가 떠나가잖아. 요한의 대답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참 여러분들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핍박도 이겨냈는데 그 섭섭함 앞에 막 무너질 때요. 이런 말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정말 섬겼나? 내가 이러려고 했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결단은 일어나지 못하고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오늘 요한처럼 하늘이 그를 붙들죠. 하늘의 말씀이 그 요한의 삶을 붙들어 버리고요.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말씀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오는데 아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땅에서 결핍이 일어나고 이 땅의 섭섭함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시각을 하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꼬여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잖냐. 그리고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들도 나에게 들어서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침례요한에 대해서 여러 번 등장을 했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죠.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소리.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늘의 그 시각이 요한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 결혼 문화가 있어요. 신랑과 신랑 친구들, 그 신부가 있는데, 자, 보통 보면은 자, 신랑이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고 가는데요. 그때까지 신랑의 친구들이 모든 결혼식을 다 주관하면서 그 결혼식의 허든의 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신부가 안전하게 있는 것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게 되면은 신부를 신랑에게 해주고 그 신랑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친구는 거기서 물러나고 이제 들러리로 사라지면서 그냥 그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바로 침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신부를 찾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로 기쁘다. 그런데 여기에 또 구약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십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5절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신부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그 기도의 삶을 침례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너 섭섭하지? 그때 요한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말씀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30절이죠. 영어로 보면은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이름은 낮아지고. 근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초라해지고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틀린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인기를 쫓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공생의 사회 가운데서 세상의 인기를 쫓으셨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인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피하시고 다 쫓아보내시고 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바꾸어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는 십자가, 아무도 대신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흥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흥함. 우리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요한복음에서 나온 대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빛이신데요. 어둠에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분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시면서 하늘 나라의 왕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이시죠. 이 땅은 멸망, 저주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음녀에 비유합니다. 음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내십니까?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 대신에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신데 십자가에서 그 빛이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흑암이 찾아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생명의 빛인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먹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을 다스리신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종노릇 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세상의 힘 앞에 정말 초라하게 매달려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생명 그 자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놓으시잖아요. 포기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가벗겨져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음녀인데요. 예수님이 대신 발가벗겨지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가져다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흥함입니다. 흥함.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흥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은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요. 이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분의 이 흥함으로만 여러분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빛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흥함이라고 했죠. 우리는 천국에서 그 흥함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천국의 흥함을 예수의 흥함을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내가 상처받은 것만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상처 준 게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가운데 주는 상처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못 나가지고요. 예. 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욕된 일. 이 목사가 못 나가지고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까? 아비가 못 나가지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근데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쇠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속에 예수만이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한 이곳은 이것을 연습하는 곳이죠.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듭남, 우리에게 생명이 다가오고 우리가 생명으로 되고 우리에게 빛이 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은 저와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달아주신, 내어주신, 그래서 흥함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기의 쇠함을 연습하고 그 그리스도의 흥함을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이 예수의 흥함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침례 요한이 하는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세상에서 쪼그라들고 버림받는 그런 소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풍성한 생명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그 그리스도의 흥함으로 풍성함으로 영원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는 그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 천국의 그 예수로 인한 그 흥함을 여기서 연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우리의 답이 이 세상에서 엉겨붙어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의지를 발동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를 붙들라, 그를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의 명령들이 바로 그의 형함을 위해서, 우리의 쇠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침례원이 했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흥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삽니까? 목사의 못남 때문에 교회에 많은 상처가 됩니다. 아버지의 못남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됩니다. 어머니의 못남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됩니다. 자녀의 못남 때문에 부모에게, 가족에게 상처가 됩니다. 다 그것이 내가 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의 흥함이 아니라 예수의 흥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마저도 자신이 빛이신데 어둠에게 먹힌 바 되셨고, 자신이 생명이신데 사망이 되셨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신데 세상 나라에게 잡히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음녀들을 안으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고, 예수님은 흥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예수님의 흥함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영원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이 예수님의 흥함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내가 죽어야지 예수의 생명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만드소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지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가 있으면은 우리 침례원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초라한 소멸이 아니라 정말 영원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거듭난 자로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사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저희들 가슴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